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 영토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란은 국영 언론을 통해 이란 중부도시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CBS 방송은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에 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으며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수도 테헤란과 쉬라즈, 이스파한 소재 공항들을 한때 폐쇄 조치했다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날 공격은 이란이 지난 1일 있었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스라엘에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공격에 앞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에서 자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심각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경고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와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공격으로 인한 이란 내 핵시설 피해는 없었다며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스파한 지역에는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 나탄즈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사울 유엔 데테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른 군사력 사용 금지의 또 다른 위반이며 인권 위협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이란의 드론 생산 등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을 무더기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4월 13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대응해 공격에 사용된 샤히드 드론 개량형에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 유형들을 포함해 이란의 드론 생산을 가능케 한 개인 16명과 단체 2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정예부대 쿠드스군과 드론 생산부서 키미아 파트 시반사 그리고 이란의 드론과 드론용 엔진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란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하나인 쿠제스탄 철강 회사에 부품을 제공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나라들의 5개 회사와 이란 자동차 회사 3개 자회사도 제재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일 있었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13일 이스라엘의 드론과 각종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의 공격 다음 날 아침 주요 7개국 지도자들과 논의한 대로 우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와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이 어제 무산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12개 이사국은 찬성했으며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습니다. 안보리 표결을 통한 유엔 가입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어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이날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테러 조직인 하마스가 현재 이 결의안에서 구상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필수적 부분인 가자지구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미국은 계속해서 이 국가의 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는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표결에서 12개 이사국의 찬성표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거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며 평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러시아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 22M3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콜라 올레슈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과의 협력하에 공군 방공미사일 부대들이 투폴레프 22M3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처음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징병제, 의무복무제를 논의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전쟁 등으로 정세가 불안하죠. 또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국방력의 핵심 요소인 병력을 과연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만약 정권을 잡으면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대학 졸업자에게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했던 것을 실수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시민군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강한 군대를 갖추고 있는 터키와 그리스, 또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의 의무 복무제를 검토하고 있고 호전적인 세력이 가까이 있는 탓에 또 강력한 징병제와 예비군이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과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병력 확충 계획을 세운 유럽의 다른 나라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없던 징병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군인이 더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우선돼야 되고 군인이 됐을 때 받는 급여와 조건이 선택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지 않을 수 있는 전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명확한 예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Just as India sees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region, I'm sure that the ASEAN
인구 14억의 인도, 유권자가 10억 명이 되는 인도가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중국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이번에 3년임에 도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날이 많이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북한, 흐리고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모래먼지가 해소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곳에 따라 2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30mm 정도, 삼지연은 토요일 오전에 비 대신 눈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0도입니다. 주 2시에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14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는 12도고요. 함흥 9도, 원산 10도, 청진 7도, 중강의 아침 최저가 6도, 해산은 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신의주가 19도, 청진 원산이 13도, 함흥 14도, 중강은 18도입니다. 해산의 낮 최고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이 19일 이란 내 목표물들을 공격했다고 몇몇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9억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인도 총선이 19일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이 앞서 공언한 대로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9일 이란 내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몇몇 매체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네.
먼저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스라엘 관리 2명 그리고 이란 관리 3명을 인용해 공격 사실을 전했고요. 미국 CBS 뉴스는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AP통신은 이란 중부 도시인 이스파한 인근 지역에서 군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나라 정부는 이런 보도들을 확인한 겁니까?
아닙니다. 양국 정부 모두 이 해당 보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자,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격했다고 합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이란 관리들을 인용해서 이스파한 근처에 있는 한 공군기지가 공격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들 관리는 또 이 이스파한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타브리지에서 소형 드론들이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시리아 관영 언론도 19일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시리아 남부에 있는 방공기지를 공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는 어떤 얘기합니까?
네, 파르스통신은 한 육군기지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영매체는 이스파한의 군 장성을 인용해서 이 지역에서 들린 폭발음이 수상한 물체들에 대한 방공사격 때문이었고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관영 IRNA 통신은 여러 지역에서 방공포대 사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왜 사격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알려진 이 이스파한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진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유서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의 대형 공군기지와 미사일 생산 단지 그리고 핵시설 같은 이란군의 중요한 기반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특히나 이 핵시설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파한 지역에 작은 핵 연구 시설 네 곳과 또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나탄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이스파한에 있는 핵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까?
네, 이란 관영 언론들은 이 핵 시설들이 공격당하지는 않았고 모두 안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이스파한에 있는 핵시설이 나오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 이 시설이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국제 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 핵시설들의 피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상황을 짚어보면요.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에 대응해서 19일 이란을 다시 공격한 건데 그러면 이란이 다시 보복에 나선다고 합니까?
네, 많은 언론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단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초기 반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란이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BBC는 이번 공격 규모가 제한적이고 거의 상징적인 것이라면서 이 공격이 분쟁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구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스라엘의 맞대응을 자제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를 위해서 이탈리아에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번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 공격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은 어떤 공세적 작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 반응도 보죠.
네, 먼저 오랫동안 이란과 서방 사이를 중재했던 오만은 이번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양측에게 자제하라고 촉구했고요. 또 영국과 독일, 러시아, 스페인 주로 그리고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중동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자,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시도가 다시 무산됐군요.
네,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두고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이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2개 나라가 찬성하고 미국은 반대, 그리고 나머지 2개 나라가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기권한 나라가 영국과 스위스였고요. 또 미국 동맹국인 프랑스와 일본, 한국은 찬성했습니다.
네, 이게 안보리에서 회원국 추천 결의안이 통과되면 총회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 표결에서 3분의 2 찬성이 나오면 이 팔레스타인이 194번째 유엔 정회원국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현재 약 140개 나라가 이미 팔레스타인을 승인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총회로 넘어가면 표결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렇지만 뭐 역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실패했습니다.
네,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가 19일 총선을 시작했군요.
네, 연방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날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도 유권자들이 임기 5년에 하원의원 543명을 선출하는데요. 이번 선거가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19일, 4월 19일에 총선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게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네, 뭐 넓은 국토에 이 격오지가 많은 데다가 또 유권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7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거의 9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전국에 설치된 약 100만 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이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투표하는데요. 이 선거 결과가 오는 6월 4일에 나옵니다.
예. 자, 인도에서는 보통 이 총선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네, 지난 2019년에 치러졌던 의회 선거 투표율이 67%였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번 인도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4억 7천만 명 정도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선거 진행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만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상당하네요. 자, 이번 인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길 거랍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국민당 BJP가 압승할 걸로 보입니다. BJP가 지난 선거에서 303석을 얻었는데요. 이 연합 세력 의석까지 합치면 모두 352석에 달했습니다. BJF 측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37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인도 국민당 BJP에 그 도전하는 당은 어느 당이 될까요?
네, 제1야당이죠. 인도 국민회의 INC가 이끄는 인도 국민 발전 통합 연합. 영어 약자로 인디아가 나섭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맞서기에는 역량이 아주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 제1야당인 INC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고작 52석을 얻는데 그치기도 네. 했습니다.
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게 몇 번째 임기가 되는 겁니까?
네,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 임기 동안 권좌에 있었던 사람은 인도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 총리가 유일합니다.
네. 자, 모디 총리가 지난 10년 동안 쭉 재임을 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인기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간의 경제 개발을 주도하고 이 부실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깨끗한 물이나 화장실이 부족한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도함으로써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힌두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 재임 기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네, 인도가 원래 자유선거와 독립적인 사법부, 활발한 언론활동, 그리고 강한 야당과 이 평화로운 정권교체 같은 민주적인 가치를 고수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가치들이 많이 퇴색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현 인도 정치체제를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 완전한 독재도 아닌 이 하이브리드 체제, 그러니까 혼합 체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디 총리하고 그 BJP당, 인도 국민당이 내세운 그 힌두 민족주의, 이것도 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힌두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종교라든지 인종 분쟁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인도 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무슬림들을 겨냥한 공격이나 차별이 이 모디 총리 재임 기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모디 총리가 이 세속적인 전통을 중시하는 인도를 이 종교적 색채가 강한 체제로 전환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끝으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영국 내 의료 분야 연구기관이죠. 이 너필드 트러스트가 18일 항생제나 간질약 등 이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어서 현재 이 필수 의약품 부족 상황이 영국에서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네.
또 다른 EU 나라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영국의 생활 속에서 이 약품이 부족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고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이 제약 회사들이 발표한 이 의약품 재고 부족 경고가 모두 1634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브렉시트, 그러니까 EU 탈퇴 전인 2020년에 648건과 비교하면 약 2.5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 지난해부터 2형 당뇨와 간질, 또 ADHD라고, HD라고 부르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도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의약품이 부족하다, 뭐 모자란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또 생명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몇 약근이 너무 부족해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 건강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이 약국들이 경고했습니다.
네.
영국 약국협회 MPA의 폴 리스 회장은 이 환자에게 의약품 부족이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이 약사들이 재고를 찾느라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매달리지만 이 환자를 때때로 그냥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귀한 질병을 앓는 환자가 약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너필드 트러스트의 브렉시트 프로그램 책임자인 이 마크 다얀 씨는 희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 부족한 건 10년 전에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던 그 결정과 관련이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크 다얀 씨는 이 브렉시트 결정이 이 공급 문제를 야기한 건 아니지만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로 영국이 EU 산하의 EMA, 유럽 의약품청과 결별하고 직접 의약품 승인을 시작한 데다가 이 세관 통과 요건도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월한했던 이 의약품 공급까지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네. 자, 구체적인 어떤 실제 사례가 확인되는 겁니까?
네, 너필드 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의약품 중에서 56건은 영국에서 EU보다 승인이 늦었고 8건은 영국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대변인은 영국만 이 의약품 공급 문제에 직면한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영국의 의약품 부족 규모가 조금 더 심각할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건가요?
네, 너필드 트러스트는 코로나 사태와 물가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국제적인 안보 불안 등으로 이 수년 동안 이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가까운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 의약품 품귀 현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이 너필드 트러스트가 밝혔습니다.
네.
너필드 트러스트는 이렇게 되면 이 각국 이 제약 기업의 공급 순위에서 영국이 뒤로 밀리면서 향후에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12명 선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해외 안보 지원 법안에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선거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이 모두 정해졌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 사흘째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 12명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12명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한 명이 선정됐다며 19일 재판에서 예비 배심원 5명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재판에서는 총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 배심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 배심원 선정에만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보니 배심원들이 받게 될 압박이 이제 상당할 것이고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 맨해튼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공정성을 갖춘 배심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18일 배심원이 모두 선정된 데 이어 19일에 예비 배심원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배심원 선정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우여곡절은 있었네요.
맞습니다. 재판 첫날인 15일에는 배심원 선정을 한 명도 하지 못했고요. 자, 이틀째인 16일 배심원 7명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18일 이 가운데 2명이 배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한 여성 배심원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다고 판사에게 고백했습니다.
네.
따라서 법정 바깥에 외부 영향력이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요.
네.
머천 판사는 이 해당 배심원을 즉시 배제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그러면서 언론에 이 배심원들의 신상을 기사화하지 말라고 당부하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제외된 또 다른 배심원이 있었네요.
네. 머천 판사는 조사 결과 또 다른 배심원은 범죄 전력이 없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검사 측 그리고 트럼프 변호인단과 장시간에 걸쳐 비공개 논의 끝에 이 남성을 제외했는데요. 이후 머천 판사는 이들 두 명을 대신할 사람을 포함해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12명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자, 18일 재판에서는 배심원을 선정한 것 말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함구령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네.
검사 측은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고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이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사 측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천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해 핵심 증인들을 향해 비판적인 게시글을 올렸다며 총 $3,000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법정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입 여부까지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그 사흘째 날 법정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했군요.
네. 18일 법정을 떠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 자신이 부당하게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오늘 뉴햄셔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나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곳에 있었어야 하지만 의원은 정말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 소식이 헤드라인에 오른 언론 기사 뭉치를 보여주며 전 세계가 이 뉴욕 스캔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총 34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말고도 여러 사안으로 기소됐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시도 외에 정부 기밀문서 유출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조지아주 대선 개입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월 대선 전 재판 일정이 확정된 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유일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재판 동안 주 나흘은 법정에 출석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 있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펜실베니아주 선거 유세를 필라델피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필라델피아 마틴 루터 킹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자, 미국의 유명 정치 가문인 케네디가 사람들이 대거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케네디가라면 이번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한 사람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케네디 후보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예.
대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케네디가 사람들 중 일부는 앞서 케네디 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케네디 후보에게 선을 긋는 모습을 이미 보여왔습니다.
네. 자, 케네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을까요?
네, 케네디 후보의 여동생인 캐리 케네디 씨는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행동이 내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을 얼마나 경악하게 했을지 상상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반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평등한 정의와 인권, 결핍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옹호했다고 말하며 케네디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캐리 씨는 연설에서 이 오빠인 케네디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연방 하원으로 갑니다. 자, 하원에서 동영상 공유에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주목을 끄는군요.
네,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해외 안보 지원안에 포함될 방침입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통과한 안보 지원안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을 지원하는 각각의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나머지 네 번째 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법안에 틱톡 금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법안의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예, 앞서 존슨 의장이 공개한 안보 지원안의 총 규모는 9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과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약 264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그리고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안보 법안 명칭은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 법안인데요.
네.
이 법안에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 법안, 이란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금지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그런 사안인데 해외 안보 법안에 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새 법안 내용을 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또 법안은 대통령에게 90일간 매각 시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시한이 최대 1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난달 하원은 같은 취지로 틱톡 매각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당시 법안은 매각 기간을 6개월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면 매각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틱톡 금지 법안은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자, 민주당 소속의 마리아 킨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존슨 의장과 하원 지도부가 바이트댄스의 강제 매각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나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는 개정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하원에서 새롭게 마련한 법안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는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20일 저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법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상원으로 송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원에서는 틱톡 금지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상원이 네 번째 법안의 틱톡 부분을 빼고 안보 지원 내용만 처리하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또 표결에 붙이기 위해 하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법안 처리가 다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교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진 상황인데요.
그렇죠.
따라서 상원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또 틱톡 금지 법안이 안보 지원 안에 포함되면서 법제화가 더 빨리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많은 의원들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며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요한 대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 당국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군요.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 CISA와 국가정보국장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동으로 외국의 악의적 영향력 작전에 대비한 선거 인프라 보안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중국 대선을 앞두고 혼란을 부추기는 한편 유권자들을 분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언급한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이란. 미국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보는 나라들인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세 나라 모두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사회 정치적 분열을 악용하는 영향력 작전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짜 온라인 계정과 관영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와 관련한 허위 정보나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들 나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관점을 홍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외부 세력이 하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노리는 걸까요?
네, 케이트 콘리 CISA 선임 고문은 선거 과정은 미국 민주주의의 황금실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적들이 영향력 작전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선거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콘리 고문은 이어 CISA는 주와 지방의 공무원들과 미국 대중이 홀로 일삼을 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이들 나라가 구사하는 뭐 어떤 영향력 작전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네,
보고서는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새로운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성 복제인데요.
네.
공무원이나 주요 인물의 목소리를 가짜로 녹음해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예.
보고서는 또 최근 몇 달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과 유사한 이른바 해킹과 유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러시아와 중국은 선거 관련 시설이나 컴퓨터 시스템 등의 보안 문제를 보여주는 가짜 문건을 퍼뜨려 유권자들의 분란을 키우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 미국 정부는 여러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기관을 설치했는데요. 이 기관이 바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기원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제무역위원회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6년 연방의회는 내국세를 올리는 국세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회는 이 법에 미국 관세위원회를 설립하는 조항을 넣었고 이 조직은 이듬해 출범했습니다. 당시의 관세위원회는 미국 관세의 설정이나 관리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초당적인 조직으로 설립됐습니다. 또 조사를 수행하고 미국의 국제 무역 문제에 대한 여타 정보와 권고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The new cabinet officer called on Congress to give prompt approval to the trade pact for the mutual benefit of both countries. The signing came after more than 2 years.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까지 ITC는 특히 1934년에 시작된 무역 협정 프로그램의 재개와 관련해 의회와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62년의 무역 확대법은 수입 경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조정 지원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세계 무역 환경이 변화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74년 의회에서 무역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관세위원회의 명칭이 ITC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법은 ITC가 통상적으로 법률 고문실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그리고 불공정 무역 행위권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에서 ITC를 대표하도록 하는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설립 초기 ITC는 관세와 세관 행정에 초점을 뒀지만 ITC 기능은 상호 무역협정 프로그램의 지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ITC는 100주년 기념 책자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ITC가 특히 1974년 무역법 제정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의 구제 측면 그리고 특히 불공정 무역 행위와의 싸움에 더 많은 자원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ITC가 미국의 무역 정책과 실행에 관해 자료와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으로 행정부와 의회를 지원하고 조언한 핵심 역량과 책임을 계속 유지했다고 ITC는 기술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 인도의 총선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만 무려 10억 명에 달하는 데다가 한 달 이상 치러지는 대장정인데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중국의 대항마로 그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 인도.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인도 인구는 약 14억 3천만 명으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인구 1위 국가가 됐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인구는 경제력, 군사력 등과 더불어서 한 나라의 국력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력이 강하다는 건 또한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그 나라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더 강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인도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도는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고 자국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최근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국은 인도 행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인구 1위 자리는 추월하더라도 자국 경제력을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인도는 지금 경제 분야에서도 무섭게 중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인도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5위 경제 대국입니다. 머지않아 인도가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빅3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중국처럼 장기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도 성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성장폭은 중국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0년 말에 불거진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초강력 봉쇄 정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말에야 봉쇄 정책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전 세계적 재앙이었던 코로나 사태를 비껴갈 순 없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는 이 기간에도 주요 5개 경제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한 복판에 있었던 2021-2022 회계연도에 인도 경제는 9.1%나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인도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한편 2022-23 회계연도 인도 경제 성장률은 7.2%로 전 회계연도보다는 많이 위축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 긴축 통화 정책과 세계 수요 약화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인도 경제는 그 와중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예상보다 선전했습니다. 인도의 최대 교역국은 오랫동안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2022-23 회계연도에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인도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은 인도에는 또 하나 호재로 작용합니다. 양국의 갈등 속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면서 중국 외의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려 인도는 베트남 등과 함께 지금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무궁한 잠재력, 인디언 파워.
인도는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고학력자들과 중간 연령층이 많은, 즉 젊은 나라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정재계 등 곳곳에 수많은 인도계가 포진하면서 이른바 인디언 파워의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거물급 인사들만 소개해보자면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가 인도인입니다. 리시 수나 영국 총리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총리로 역시 인도계입니다. 재계 쪽 인도계 활약은 더 눈부십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의 순다이 피차이 최고 경영자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IBM의 아르빈드 크리슈나 CEO가 다 인도계입니다. 지난해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이 줄줄이 모디 총리와 회동해서 인도와 모디 총리 격을 한껏 세워줬습니다.
부각되는 지정학적 중요성.
미국이 인도 태평양 중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대항마로서 또 핵보유국인 인도의 향후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갈수록 더 부각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하면서 국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또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에 국경 갈등으로 전쟁까지 치른 적이 있을 만큼 지리적, 역사적으로 껄끄러운 사이인데요. 하지만 대중국 교역 규모가 인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인도 정부는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 대신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분쟁 종식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방이 제재하고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려서 자국 공장을 돌리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
세계 경제 5위의 강국으로 올라섰지만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인도 정부 고민거리입니다.
India is reeling after its deadliest train crash in decades. Nearly 300 people have died and 900 others.
국제 뉴스를 통해 자주 전해지는 대형 철도 사고부터 무질서한 거리 모습, 서구 여행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인도 젖줄이라 불리는 겐지지강에 몸을 씻거나 빨래하는 모습 등은 여전히 인도가 낙후하고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빈부 격차가 심하며 소수민족 인권 탄압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가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는 1950년 9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시골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인도의 독특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내 하층민 출신입니다. 이런 출신 배경은 2014년 총선 당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빈곤층과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어릴 때부터 상인인 아버지를 따라 길거리와 역전 주변에서 차와 빵 등을 팔며 생계를 도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단골 손님 영향으로 힌두 민족주의 우익단체 소년단인 국민의용단에 가입하면서 일찌감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눈을 떴습니다. 1980년에 창당된 인도 국민당 BJP는 국민의용단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는데요. 모디 총리는 1987년 인도 국민당에 입당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2001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구자라트주 총리가 된 이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주 경제 성장을 끌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총선에서 인도 정치 명문가인 네루 간디 가문의 라훌 간디 후보를 누르고 제14대 총리로 선출됐는데요. 2019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둬서 지금까지 인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중국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건강 관련 얘기를 영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시죠.
Wow, you look great. What did you do? New haircut? Lose a couple of pounds?
I finally changed my job. Working nights at the news desk was killing me.
Yeah. I don't know how you worked that night shift for so long.
It was difficult. My sleep suffered. and I got no exercise. And I was eating poorly. You know how they say you are what you eat?
Yeah.
Well, for months, I was one big pizza. Then I got really sick.
Oh, I'm sorry.
Thanks, but I'm better now. As soon as I changed jobs, I felt better. My doctor just gave me a clean bill of health.
You look like the picture of health. Here, have an apple. I have two.
Thanks.
You know what they say,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Wow, you look great. What did you do? New haircut? Lose a couple of pounds?
와, 멋지네요. 뭐 했어요? 머리 모양 바꿨어요? 머리 잘랐어요? 살 빠졌어요? 건강 관련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죠. 살 빠졌어요? Lose a couple of pounds?
I finally changed my job. Working nights at the news desk was killing me.
드디어 직장 바꿨어요. 밤에 뉴스 쓰는 것은 날 죽을 만큼 힘들게 했어요. Killing me. 어떤 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Yeah, I don't know how you work that night shift for so long.
네,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밤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It was difficult. My sleep suffered. And I got no exercise. And I was eating poorly.
힘들었어요. 잠을 잘 못 잤죠. 그리고 운동도 못했어요. 식사도 잘 못했습니다.
You know how they say you are what you eat?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어떤 유명한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You know how they say. 이렇게 시작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to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You know how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 말할 얘기는 잘 알려진 속담이나 명언이나 유행어다. 이런 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입니다. You know how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Yeah?
Well, for months, I was one big pizza. Then I got really sick.
한동안 나는 커다란 피자였어요. 그리고 아팠죠.
Oh, I'm sorry.
유감입니다.
Thanks, but I'm better now. As soon as I changed jobs, I felt better. My doctor just gave me a clean bill of health.
고마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직장을 옮기고 나서 좋아졌어요. 내 주치의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You look like the picture of health.
건강해 보여요. Picture of health. 건강의 표본입니다. You look like the picture of health. 그러니까 건강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Here, have an apple. I have two.
여기 사과 드세요. 난 두 개 있어요.
Thanks.
You know what they say.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고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You know what they say. 조금 전에 나왔던 You know how they say. 같은 표현입니다. You know what they say. You know how they say. 그런 말 있잖아요. You know how they say. 이런 말을 하면 앞으로 말할 얘기는 잘 알려진 속담이나 명언, 유행어라는 겁니다. 미리 암시하는 표현이죠. You know what they say. You know how they say.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물러가게 합니다.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건강 관련 얘기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